저는 모태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또한 목사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소명감을 받고 그리고 대학 졸업한 후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신학을 연구하고 목회를 하고 있죠.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은 당연히 믿겠구나. 믿음에 의심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는 것은 언제든지 정말일까? 진실일까? 이걸 믿는 게 옳은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할수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끊임없이 저의 믿음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믿고 있는 것은 믿지 않을 이유보다 믿을 이유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믿지 않을 이유가 많습니다. 저의 믿음에 대해서 의문하고 아직 답하지 못한 것들이 많아요.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믿을 이유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길에 여전히 서 있는데요. 당신은 왜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답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주관적인 이유고 다른 하나는 객관적인 이유입니다. 주관적인 이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동안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을 체험한 것, 나의 체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내가 목회 여정에서 교우들을 통해서 본 그런 여러 가지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한 것이지요. 그것을 저는 하나님의 옷자락이라 그렇게 비유하는데, 우리 인간에 비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분이지요. 이 우주의 끝이 어디인지,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창조주라면, 그러면 우리 인간의 존재와는 비교도 할수 없이 크신 분이지요. 그런 분이 살아계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그것을 저는 이제 하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혹은 말씀을 읽는 중에 혹은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그 사람에 대한 그 미움의 감정이 눈 녹듯이 녹아지는 경우도 있고, 불치의 병 가운데 있었는데 정말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가장 분명한 변화는 삶의 변화죠. 우리 교회 교우 중에 한 분이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 형님을 통해서 믿는다. 왜냐하면 믿기 전에 우리 형님은 어떤 사람인지 자신이 잘 아는데 그 형님을 저렇게 바꾸려면 그건 사람이 더 하늘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형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과학 연구와 비슷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학 연구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동안에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가설을 세우고 이 가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끊임없이 이제 여러 번 실험을 해서 이 가설이 맞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이제 과학인데, 믿는다는 것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가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가설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죠. 그 가설을 택하고 나서 살아가면서, 아,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아,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사람은 이제 유신론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어딨어? 신이 어딨어? 그냥 우연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무신론자가 되는 거고요. 믿음의 길에서 내가 선택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가설로 설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지진이나 해일 같은 걸 통해서 수많은 인명이 한순간에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 혹은 아주 믿음 좋고 선하게 사는 사람에게 아주 큰 불행이 닥칠 경우, 혹은 그 불행이 계속 이어질 경우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신이 살아계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이런 질문이 드는 거죠. 그런 질문을 붙들고 실험할 때 어떤 경우에는 해소되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러나 해소되지 않는 질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며 다스리시며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험들 때문이죠. 어떤 가설이든지 100% 해결 못합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설을 가진 사람도 그 가설로 설명 못할 그런 인생사, 세상사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이 계시다는 가설도 우리의 인생사와 세상사를 다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 설명할 수 없는 일 많고 때때로 정말 입을 뻥긋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 못할 의문들도 있지만 내 그 삶의 경험 속에서는 더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신다고 하는 그 가설이 더 많은 것을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저에게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생각하고 나쁜 일이 일어나면 오,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지요. 이 세상이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움직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운영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병도 걸리고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제 객관적인 증거인데요. 객관적인 증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런 체험, 나의 주관적인 체험이 나만의 체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와 유사한 체험을 우리는 성경에서 계속 볼 수 있고요.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혹은 지금 살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삶을 보면 그런 비슷 유사한 하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체험을 했는데 그것이 나만의 체험이라면 환각일 수도 있고 착각일 수도 있지만 그런 체험이 성경에도 나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체험이라면 순수하게 주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주관을 뛰어넘는 객관,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꾸준히 읽고 기독교 고전을 꾸준히 읽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걸어가고 있는 믿음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은 뿌리와 전통을 갖고 있다는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듯이 나 혼자 걷는 믿음의 길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주관적이지만 또는 객관성을 가지는 그런 체험이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저는 복음서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초대교회 역사를 이제 공부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역사가로서 혹은 학자로서 저의 가장 합리적인 추론의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초대교회의 역사로 진행되면서 꼭 설명해야 할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모두 뿔뿔이 흩어져서 숨어있던 제자들이 어느 순간에 돌변해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확 그 자세가 달라져서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선전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과로 환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순교를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이 전환을 만들었느냐, 제자들이 이렇게 갑자기 돌변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는 설명이 있어야만 초대교회의 역사가 설명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활이 연결 고리인 셈인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제기한 몇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그 가설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째 가설은 은폐 가설입니다. 이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 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날조하고 조작했다는 가설이지요. 이 가설의 가장 큰 약점은 제자들이 그럴 만한 정신적인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죠. 제자들이 실패한 혁명가들이었다면 그 혁명의 주체인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 예수님의 혁명을 우리가 완수하자 이러면서 나올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걸었던 기대가 예수님에게 온전히 있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은 모든 희망을 잃은 상태였죠. 두 번째는 제자들이 그렇게 날조하고 조작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이비 종교처럼 권력이나 돈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걸 지킬 만한 기득권이 있었다면 제자들이 그렇게 날조하고 소문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다녀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모욕과 박해와 순교뿐이었던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약점은 자기가 날조한 거짓을 위해서 목숨 걸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목숨을 걸 때는 언제냐? 진리뿐입니다. 내가 믿는 진리가 정말 이건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거기에 목숨 거는 거지 자기가 거짓말 해놓고 그거 위해서 순교당한다? 그건 도무지 닿지 않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회생가설이지요.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실신한 건데 돌무덤에서 1박 2일을 지내신 후에 기력을 회복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부활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고문 전문가였고 처형 전문가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죽은 것과 실신한 것을 구분하지 못했을까? 그것은 로마 군인들을 너무 평가절하한 것이고요. 설사 그렇다고 해도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내가 사실은 부활한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했다면 그 예수님과 복음서에서 이 보는 예수님과는 너무 다른 사람입니다. 그 산상설기를 읽어보세요. 얼마나 진실하고 순수하고 거룩하신 분인데 그분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나 부활했으니 부활했다고 선전해라? 말도 되지 않는 얘기죠. 몇 사람 속일 수는 있고 그 속임수를 통해서 뭔가 나중에 얻을 수는 있어도 그것이 이렇게 길게 오랜 동안 역사를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가설이 환상가설인데 예수님의 시신의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 가설이 성립하려면 제자들이 환상과 실제를 구분하지 못했다고 하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제자들을 무시해도 한없이 무시한 것이죠. 신약성서를 보면 제자들이 부활을 말할 때는 언제나 육체적인 부활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들은 다른 언어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와 같은 심경의 변화가 짧은 시간 안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또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 사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거짓된 믿음, 집단적인 환각 상태에 빠지게 하는 일은 있지요. 그러나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그런 개인의 삶이 변화하고 그 결과로서 세상이 변화하는 그런 일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그동안 제기해온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가설은 성립이 안 됩니다. 남는 것은 결국 신약 성경이 말한 대로 죽은 예수님의 시신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육신적인 죽음으로 죽음의 경계선을 넘어갔다가 그 이전과는 다른 전혀 다른 상태로 나아갔다는 뜻인데요. 이것은 가장 큰 약점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경험해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가설이 아니고는 제자들에게 일어난 그 변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후에 초대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그 사이에 그 연결고리를 이것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와 진실에 정직한 사람이라면 이 지점에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적 원리를 따라서 부활의 역사성을 부정하고 초대교회의 가장 큰 의문을 그냥 의문으로 남겨놓거나 초대교회에 일어난 그 의문을 해명할 수 있는 가설은 예수님에게 실제로 몸의 부활이 일어났다는 가설밖에는 가능치 않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택하는 수밖에 없죠. 저는 역사가로서 이 두 번째 가설을 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어디 그것뿐입니까? 나중에는 설명될 수 있겠지만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대로 예수께서 구원자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 왜 내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이 진실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영원한 것을 가르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들 그런 것들에게 절대적인 가치를 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실은 바로 이 부활을 통해서 입증이 된 것이지요. 참된 진정한 부활신앙은 영원하고 절대적인 가치에 눈을 뜨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영원하고 절대적인 가치에 비춰서 내 일상생활을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의 신앙은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의 이기적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제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믿음의 길에 서 있는 객관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하나님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체험, 주관적인 체험과 이 주관적인 체험이 저만의 체험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고 그리고 그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이 공유했던 그런 체험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뒷받침해 준다고 하는 이런 사실 때문에 저는 때때로 내 가설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 가운데서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